여호수아 18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자, 이 여호수아 18장 내용부터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 일곱 개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그들이 어떤 땅을 소유했는지 경계선이 나왔지만 일곱 지파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분배를 했는지 총괄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10절까지였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8절부터 10절인데 이 앞부분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여호수아가 일곱 지파를 향해서 명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언제까지 그렇게 지체하고 앉아 있을 거냐, 가서 땅을 알아보고 그림 그려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나온 이 8절부터 10절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나서 그 일곱 지파가 행동하는, 반응하는, 순종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행동과 여호수아의 명령이 나오고요. 9절과 10절에서도 다시 행동과 여호수아의 말, 이렇게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이게 첫 장면인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할 때에 일곱 지파에게 각 지파별로 세 사람씩을 뽑으라고 했거든요. 각 지파별로 세 사람이면 21명이겠죠. 21명을 선택을 했고 뽑았습니다. 그 뽑혀진, 선택된 21사람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들은 일어났고 떠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들이 했던 행동이에요. 매우 단순하게 기록을 했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어났다, 떠났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순종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지껏은 지체하고 죽치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비록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지껏 정복하는 일 안 했는데 지금 분배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렇게 이들이 순종을 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려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럼 여호수아는 뭐라고 명령했느냐?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가 했던 명령을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로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여호수아가 명령한 내용은 앞부분 1절부터 7절까지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나왔던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단순히 명령한다기보다는 당부하는 성격이 강하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 나눌 때에 신명기의 신자가 다시 명령한다고 하는 신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던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또 똑같은 말을 명령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만약에 말 한 번 했을 때 잘 들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두 번 이야기하겠습니까? 제일 바람직한 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보다 못한 건 한 번 이야기했을 때 순종하는 것이고,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당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순종을 하고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장면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특징이에요. 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지금 일곱 지파를 향해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얻을 땅을 스스로 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한 특징인 거죠. 여러분, 어떤 점에서는 이게 이 일곱 지파를 잘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우한다는 점에서는 아, 우리가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지런한 사람은 많이 가질 수 있고 게으른 사람은 조금밖에 못 가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탁 나눠가지고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가서 너희가 얻고 싶은 땅을 그림 그려가지고 와라. 이게 이제 어떤 것을 얻을지 스스로 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물론 전체적인 경계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계선은 다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것을 정할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하게끔 그렇게 한 것이에요. 뭐 예전에도 보면 뭐 동화들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내가 너한테 땅을 줄 테니까 네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가 가서 밟아본 땅 다 줄 테니까 하루 동안 갔다 와라. 부지런한 사람은 뛰어다니겠죠. 멀리까지 가서 어떻게든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조금 왔다 갔다 하고 말겠죠. 지금 이 주어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 이 분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 첫 장면의 특징은 본인이 원하는 곳, 본인이 원하는 만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스스로에게도 생각을 해봐서 만약 하나님께서 큰 틀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네가 정해봐라. 네가 무엇을 하고 살지, 네가 어떤 배우자를 얻을지, 네가 어떤 교회를 섬길지,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한번 네가 정해봐라. 그러면 어떠할까? 아마 한국 땅에 사는 많은 분들은 제가 정하는 건 부담스러우니 그냥 정해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스스로 정하게끔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9절과 10절에 보면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거든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행동과 여호수아의 말이 나오는데 9절에 보면 행동이 나와요. 9절에 그 사람들이 21명이죠.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가서 실제로 했던 행동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또 이들이 순종한 대로 가서 다 돌아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읍들이 어디 있는지를 쭉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일곱 부분으로 딱 나누어가지고 책에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잘 보시면 돌아와서 책에 그린 게 아니고 이 땅을 돌아보면서 분배받은 땅을 살펴보러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도 보면 묘한 특징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들이 가서 그림을 그려온 땅은 처음 간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다 이미 가본 적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이미 정탐을 해서 잘 알고 있는 땅에 가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들을 보면 이 땅을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어떻게 그림을 그렸느냐.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을 보시면 유다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 요셉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게 나오는데 약간씩 양상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유다지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성읍들을 분배받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읍들 100개 이상을 쫙 받았거든요. 요셉지파는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일곱지파가 자신들이 얻을 땅을 기록할 때에는 무엇을 기준 삼은 것이냐면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것을 기준 삼아서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온 거죠. 물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보면 유다지파 분배 이전에 갈렙이 분배받은 것이 있었죠. 갈렙은 정복하지 못한 땅을 가서 달라고 했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성읍을. 그런데 뒤에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일곱지파 같은 경우에는 정복하지 못한 땅을 달라고 했던 그런 양상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험악한 전쟁이 필요한 곳들을 달라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그려 갖고 왔어요. 이것도 이제 문자 그대로 다 순종을 한 거죠. 돌아오니까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도 자기가 약속한 그대로 이제 행동을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특징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서 땅을 쭉 살펴보고 왔잖아요. 살펴보고 또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그려왔는지는 아직 모르죠.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뒷부분을 가면 이제 지파별로 어디를 그려왔는지 어떻게 분배받았는지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아직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이 그려왔던 땅이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려와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많이 그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니 고작 이거 그려왔나 하는 그런 정도로 그려옵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하나님한테 정해달라고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서 네가 좀 찾아보고 그려와라 했더니만 가서 고작 그려온 게 어떤 지파는 이미 얻은 땅 안에 들어가서 뭔가 그려오고 어떤 지파는 조금 가다가 말고 막 이런 지경으로 그려오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결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맡겨놓았더니만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에게 인생의 진로를 정하게끔 맡겨두거나 아니면 지식이 없거나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삶을 어떻게 살지를 네가 정해봐라 이야기하면 참 그건 한편으로는 그 사람 수준에 맞는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결정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 나온 이스라엘 지파들도 마찬가지여서 뒤로 가면 갈수록 야 이게 뭔가 고작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걸 그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놓고 보면 그래도 순종을 해서 가서 그려왔잖아요. 여호수아가 자기 약속한 대로 그대로 또 말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내용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10절까지가 일곱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첫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부터는 지파별로 어디를 어떻게 분배받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오늘 나눴던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점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가 담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내용은 애당초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필요가 없는 과정입니다. 만약 일곱 지파가 처음부터 순종해서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으면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겠죠. 왜 이런 과정이 생긴 건가요? 처음부터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처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 복 받는 걸 내가 쳐다보고 있고 그건 내가 순종했으면 해당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었을 텐데 불순종하고 게으름 부리고 살고 나태하게 살고 그냥 세상과 짝하며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처음부터 좀 순종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순종을 합니다. 항상 신앙생활은 이게 참 유한 것 같아요. 이미 지나간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에 잘 못했던 것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순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 훌륭한 모습이고 귀한 모습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내 나이 이제 70인데 내 나이 이제 80인데 또 젊은 청년들은 나는 이미 좋은 20대가 다 지나갔는데 뭐 그 말 일정 부분은 맞죠. 지나간 걸 그럼 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과거에 있었던 불순종을 다 덮어줄 수는 없지만 과거에 지나간 아쉬움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순종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면 그것보다 더 귀하게 삶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바꾸는 것, 지금 순종하는 게 가장 빨리 순종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곱 지파는 분배를 받을 때에 회당을 먼저 세우고 회막을 먼저 세우고 이제 분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등장하셨죠. 그런데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셨죠.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회막을 세웁니다.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수아가 다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때는 지금 듣는 신용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때부터라도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순종하는 모습을 갖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전개되고 진행되다 보면 회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성전에서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마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이때 등장했던 각 지파별로 뽑힌 세 사람, 그러니까 21명이 뽑혔잖아요. 그 21명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돌아다니잖아요. 이건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간 적이 있죠. 그때는 가나안 땅에 가난한 사람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가서 몰래 몰래 조심스럽게 정탐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떠하냐? 땅 분배받기 위해서 사람들 수만 명이 가나안 땅에 여기저기로 퍼져갔죠? 이게 정탐꾼인가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이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돌아다니면서 뭘 보냐면 남쪽에는 유다가, 북쪽에는 요셉 지파가 이미 땅을 차지하고 성읍들을 차지하고 자기 형제들이 거기에서 농사짓고 살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땅이 없어서 어느 땅을 얻어야 되나 하고 기웃기웃하기 위해서 왔는데 다른 지파들은 이미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분배받고 성읍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걸 쳐다보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정탐꾼으로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 그림 그리러 갔다가 딴 사람들이 나를 쳐 죽이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간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땐 중간중간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광야 생활 나랑 같이 했던 저 녀석들은 땅을 저만큼 얻었는데 나는 이제 뭐하고 있는 건가?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남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성읍을 차지했는데 나는 이제 어디 가서 성읍을 차지해야 되나?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그림을 그리면서 아유 여기는 저기가 차지했네. 말로는 들었었지만 실제로 가서 쳐다보면서는 조금 느낌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딴 사람은 여기를 차지했네. 저기를 차지했네.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후회와 아쉬움이 있으면서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어땠을까? 시간이 더 흐른 뒤에도 똑같이 후회하고 아쉬움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때 돌아다니며 그림 그릴 때 그때라도 똑바로 할 걸. 그때라도 똑바로 할 걸. 그때도 내가 똑바로 안 해서 땅을 내가 온전히 분배를 못 받았네.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나중에도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불순종했거나 게으르게 신앙생활해서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면 힘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겼어야 되는데 후회와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럼 그때라도 하면 됩니다. 비록 후회가 있어도. 그런데 지금 온전하게 섬기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보면 그때라도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와 아쉬움은 안 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자유와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많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편껏 상황껏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어떻게든 열심을 다해서 주님 섬기고 주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는 후회와 아쉬움이 있어도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훗날 돌이켜보면서 후회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곱 지파가 비록 늦었지만 여지껏 게으르고 나태하게 생활하던 것들을 뒤로 하고 지금에서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땅을 분배받기 위하여 나아가 그림을 그리고 또 청량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순종하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사는 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혹여 우리가 많은 시간 또 많은 기회들을 주님 앞에서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허비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무엇을 얻기 원하는지 어떤 은혜 가운데서 살기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오늘부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또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